창세기 37장 3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며,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더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비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참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르벤 같은 사람은 옛날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정죄하지도 않고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그 니고데모 같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다른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러한 유대인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미라.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나에 관하여 증거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나의 때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고도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돈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무덤에서 그 예수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순교자로 준 것이다. 또 자기 구원으로 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또 그는 기절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고상한 말을 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해보자. 재평가해보자. 다시 발견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서 rethinking, rediscovering, revaluating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술적인 말을 고상하게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 예수님을 죽여놓고서도 또 죽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놓고 보니까 부활해가지고 안 계시니까 이거는 더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또 죽여놓고서도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덩에 던져놓고서 결국은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그 요셉을 죽여놓고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이런 식으로 모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앞에 새 사람도 없고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죄인들도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살아있고 I am nothing으로 IAN이라는 것은 I am nothing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사람은 요셉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와 반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대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사탄이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다만 여기 지금 요셉을 얘기한 것처럼 짐승이 잡아먹어서 피를 흘렸다. 이런 식으로 개죽음 당한 것처럼 자꾸 매도하려고 그러면서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대하여 그들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산지 3일째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위해 죽었다. 결국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게 되면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에 관하여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마음에 확증할 필요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양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셨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또 죄를 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번 고난받음으로 모든 죄를 다 속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아직 용키포라는 게 있죠? 그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옛날 율법에 보면 속죄일이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피를 벗개 위에다 부을 때 그룹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1년 동안에 진 죄들이 완전히 속죄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뭐 별 죄인이 다 있을 거예요. 완전히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염소의 피 가지고는 영원히 속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그 영원한 속죄에 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9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한 번 드러졌다. 그러니까 한 번 주님이 흘린 피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천만불 빚을 진 사람을 이유불만하고 그냥 딱 갚아줘. 안 갚아도 돼 한마디 하니까 이거야말로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또 100만불 또 빚을 졌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앞에서 그냥 오금을 못 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런 심정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다 담당했지만 담당했다고 자꾸 죄를 집니까? 지금까지 진 죄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저는 처음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야,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좀 심각한 죄를 짓고 나면은 도저히 이거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지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가려놉니다. 보혈에 가려놔가지고 젊은이들도,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죄를 지면 어떡하냐고, 이 문제 때문에 영접 못하는 거예요. 멕시코 가서도 젊은이들 만나는데, 아니, 얘는 예수 믿고도 또 죄를 짓는데, 내가 이러려면 예수님 영접 안 하겠다고. 요렇게 사탄이는 속인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 못해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하니까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지만 내가 이런 죄를 또 졌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또 빚을 졌다.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 피에 빚을 졌으니까 그 예수의 피의 대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갚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많이 배운 사람이 야만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는 모두에게 빚진 자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예수의 피라는 능력이 옛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가서 염소피 한 번 뿌려도 1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의 죄가 하루에 그냥 많이 졌든 조금 졌든 다 씻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속죄를 못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보게 되면은 10절 보면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주님이 몸을 들이므로 거룩하게 됐다. 옛날 염소만 잡아도 거룩하게 됐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몸을 완전히 들였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믿게 돼가지고 은혜가 임하면요 죄를 지라고도 안 집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그때는 짐승의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면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랬죠. 짐승의 피는 겉에만 씻어주니까 속은 변화 못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그때는 죄를 덮어줬죠. 피가 날 때 흙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가려주는 것처럼 그래도 또 재발하는 거죠. 그러나 짐승의 피들은 죄들은 제거할 수 없으나 12절 보면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옛날 성소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절대로 앉지 못했어요. 그 성소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지성소에도 의자가 없었어요. 항상 서서 섬겼습니다. 예? 의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의 일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어요. 원래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렸다는 게 뭐죠? 한 번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된 거예요.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내가 한 번 지는 거 요것만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속죄를 하셨다. 나를 영원히 이제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께 죄송해가지고 어떨 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연약해서 질 때가 있지만 큰 회개하게 되죠. 저도 예수 믿고 또 죄를 졌을 때 얼마나 회개한 줄 알아. 눈물을 흘리면서 회사 출근해서 눈물 흘리면서 차에 타고 한 시간 가면서 주님 하면서 도저히 창피하고 주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누가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래가 죄 안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내가 그거를 주님 앞에 발설하면 내가 막 그냥 고통스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떡할 거냐, 이 얘기. 그래서, 13절 보면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것을 이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오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바꿀 때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지 많이 뺐어요. 엄청나게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학자들이 주로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막연하게. 그리고 인류를 거룩하게 위해서다. 또 우리 여러 지역사회 단체들을 화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도해가지고 진짜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단체들이 다른 데와 화해하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득을 취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인간적인 나의 조직과 나의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좀 호도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네,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14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죠. 보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해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는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육체를 통과해서 그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32편에 보면 모든 죄가들을 용서받고 그 죄가 가리운 자들은 복이 있도다. 구약시대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돼가지고 피를 흘리면은 이렇게 제사 안 드려도 되고 모든 죄가들, 죄가라는 건 트랜스그레션, 내가 고의적으로 진 거, 고의적으로 내가 악한 마음으로 진 거, 또 죄라는 거는 내가 약해서 또는 무지해서 진 죄들까지도 다 가려지고 모든 나의 악을 완전히 씻어주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얘기죠. 이게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피만 믿게 되면, 피로 씻김 받게 되면 성령만 임하면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완전히 new creatur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우리에게 임한 심판을 막 거기에다 퍼부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주님의 몸에 찢겨지고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혼이 구원받고 이제 몸은 새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에 우리 변치 말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또 죄를 짓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통회할 때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내가 지었던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그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은혜 위에 은혜라라. 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새롭게 받는 이러한 역사.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또 내 주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참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들을 깨우쳐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같이 주의 몸을 이루고 거룩한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삶을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드립시다. 정말 주님의 보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다 쏟습니까? 몸에 있는 피를 완전히 쏟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참 이거 상상해 보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피를 다 쏟으셨다. 물을 쏟으셨다. 물이란 거는 피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원료. 피가 되는 물까지 다 쏟았다. 그래서 주님은 혀가 입천장에 떡 들어붙어가지고 숨이 탁 막혀 돌아가셨죠. 네, 완전히 탈수가 된 겁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감사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이 사랑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나는 안 돼. 전도할 때 화내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해 그래요. 어? 그런 사람에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 성령이 딱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얘기해 주죠. 당신이 이런 죄를 진 줄 아는데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 하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죠. 어?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영들을 분별하고 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내 죄가 용서됐다 그러는 거야.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어?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너희가 예언할 때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낼 때 그들이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그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 이상 야릇한 기도해줘가지고 뭘 갈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은사입니다. 이게 영적인 은사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동선을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 정말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깨달아서 오늘도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은 저에게 가셨지만 우리가 주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역할을 하면서 참 죄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의 속죄제를 2000년 전에 드렸는데 영원에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여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여 죄를 질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아픈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혈인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는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또는 아직도 고통받는 지체들 아버지 또 밖에 나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자기들의 죄를 이미 제거하셨으니 그 예수만 영접하기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 걸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제거하신 그 사랑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빚진 자로서의 심령이 충만하여서 거룩하게 된 또 온전하게 된 우리의 놀라운 것이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은혜 보호자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강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소서.